룻기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연물을 짜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닫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좀 더 마음 편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답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괴로움을 받고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마음의 불편이다, 마음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답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한 가정, 그 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점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결혼 풍습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살 길을 찾아서 내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한 가정이 하나님에게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돌아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베푸시는가,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룻기서를 대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란 이방 나라로 살 길을 찾아 떠났죠. 나오미란 부인하고 엘리멜렉이란 남편하고 두 아들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을 이방 땅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게 해버립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흉내에 들었던 고향 땅이 다시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 돌아가고 룻이란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오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던 것인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떠났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걸 나오미가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나를 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아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었다, 이걸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없어서 기업이 끊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나오미의 가문에 남자를 있게 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었던 마지막에 나타난 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빠진 그 나오미의 그 가문은 보아스와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그 기업이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근데 여기 이제 그 아들을 룻의 아들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이게 룻기서의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룻기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때로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고통이 없는 인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나바려고 한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이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기다린다.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그런 하나님 믿겠다. 그런 하나님 쫓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없는 자의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도 뭐 하나님의 마음도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그러한 것도 다 관심 없다. 다 관심 없고 그냥 내 인생이 잘 되기만 해주면은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만족하다. 나는 그런 하나님 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자리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분이라면은 은속계 말고 차라리 갓바위를 찾아가거나 갓바위가 싫다면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 말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죠. 그리고 룻기서는 그만 덮어버리고 아니면 찢어버리든가 그게 오히려 낫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결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목사직을 내걸고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 말하지만 뭐가 행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염두에 둔 행복, 사람이 과연 기대하고 바란 행복, 그게 도대체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잠시 행복한 교회 환상에 좀 빠져봤습니다. 주보 광고에 보면은 8월 2일 날 은속계 수련회 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장소도 안 나와 파는데 그 장소가 이제 어디냐면은 김정권 집사님이 아시는 별장입니다. 위치는 803입니다. 공기 좋고 좋은 데인데 어제 집사님이 같이 장소 답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송수경 자매하고 또 박신자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별장에 가보니까 동네에 멀찍이 떨어진 장소에 집을 지어놨어요. 아주 공기 좋은 산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공기 좋은 산에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파란 잔디가 아름답게 쫙 깔려 있고 조그만 연못이 옆에가 딱 있고 또 둥그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자리가 두 군데나 딱 모여 있고 기가 막힌 것은 한쪽에 이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도가 있다는 거라. 숯불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싹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속으로 야 좋다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시상이 탁 떠오릅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예배당 짓고 사랑하는 은속교인과 한백년 살고 싶네. 야 이런 시가 탁 떠오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런 데다가 예배당 지어가지고 주일날 교인들끼리 모여 예배 한번 싹 드리고 오손도손 모여 바비큐 구워먹고 또 주말 농장 같이 밭 갈아가지고 농사 짓고 이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의 환상이죠. 그런 교회 그렇게 교회를 딱 만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게 사람의 환상이에요. 왜 환상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예배당 짓고 주일은 예배 드리고 바리끼 꺼면은 그런 교회라 해가지고 안 싸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은 거기 가면 배추 심자 어떤 분은 아예 상추 입다 들이 싸울 거예요. 거기 꾸먹이는 이번엔 돼지고기 꾸먹자 소고기 꾸먹자 대단 싸울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산다 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맞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다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송승희 자매도 여기 살고 싶다고 몇 번이나 감탄하던데 거기에 사는 후사 많습니까? 싸우는 건 마찬가지죠. 동인동에 모이는 은속계인이 팔공산에 모인다 해가지고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모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모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라면은 팔공산에 가도 그 마음일 것이고 어딜 가도 그 마음이겠죠. 그렇다면은 팔공산에 가면 그대로 또 행복하게 아주 잘 모이고 있을 것이고 동이동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잘 모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환상을 싹 지워버렸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여기보다 거기 안 낫겠나 생각이 남는데 어쨌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교통될 때 서로 통할 때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면 서로 교통이 된다면은 때로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이 있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죠. 왜? 하나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사랑을 서로 교통되는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걸 그냥 징벌로 맞버립니다. 징벌로. 하나님 나를 치는구나. 나를 치는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징벌하는 그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벌 받는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그 마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한 대로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 백성은 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일종의 징벌이죠. 그를 치신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징벌이 징벌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오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징벌 속에 그 나오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몽땅 다 잃어버리고 홀로 며느리한 달랑대로 고향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 나오미 부르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나오미에게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괴롭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었다. 그게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자기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끊어진 그 기억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가 살면서 비록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는 그 괴로움 때문에 모든 게 즐겁지도 않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지만은 나중에 그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와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때리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있게 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괴로움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의의 열매를 주심으로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교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마음과 그 속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으시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속을 되게 썩이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이담해. 꼭 네 닮은 자식 낳아가 한번 키워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속을 안다. 이것입니다. 부모 마음은요. 부모가 돼봐야 안다. 이 말은 참 어쩜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부모 속을 얼마나 썩였던가.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던가. 이것은 나중에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 속아보고 자식한테 괴롭힘 당해봐야 자기의 그때 그 내 때문에 당했던 부모의 고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나중에 완전히 앉게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말씀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갔던 거, 내가 말씀을 싫어하면서 항상 내 멋대로 살려고 했었던 거, 그때는 몰랐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때 그 예수님 그 아픔이 한탄이 하나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 그때 그 자리에 갔어야 알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괴로움과 고통을 어려움을 겪게 하신 그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때로 우리가 받는 징계들, 매맞음들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아픔이 되고 괴로움으로 얘기해지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에는 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했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조금이나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는가 이걸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좀 돼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룻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룻기서는 제멋대로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징계하셔서 괴롭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복된 열매를 안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서란 성경에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나오미에게 베푸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죠. 여기까지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뭐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평범한 일상사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말하기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지금 축하를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나오미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작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은 룻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룻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 부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룻이지 나오미는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냥 남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축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룻의 입장과 나오미 입장에 각각 생각해 보십시다.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룻이 받아야 될 축하죠. 14절에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짜급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걸 찬송을 하죠. 근데 그 아들을 낳기 위해 수고한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란 말이에요. 룻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공로와 축하는 당연히 룻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하죠. 야, 룻 고생했다 말이지. 너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이 네 어머니의 길 이야기 됐다. 네 참 고생했다. 네 인생이 너무너무 장하다. 이렇게 룻을 칭찬하고 룻을 축하하는 거 룻을 높여줘 이게 당연한데 지금 너희들은 나오미를 축하하고 있는 거면 야 참 잘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하가 아닌데 지금 축하를 자기가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전에 수고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 그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축하 자기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 자리에 창천 들어가신 사람이 룻입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길을 쏟고 생한 사람은 룻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열매가 나오미에게 통째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룻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를 룻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그냥 공짜로 날름 거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염치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염치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이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요 씨 뿌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것을 공짜로 거두어 챙긴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거두어 챙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실제라 그 말이죠. 루스의 희생과 고통의 열매를 나오미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스이 자기가 수고와 고통 열매인 아들을 나오미가 차지했다 해가지고 시슴하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 루시 생각했던 것은 자기 희생의 열매를 나오미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거둘 것으로 루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것으로 여기고 루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루스는 자기 희생의 열매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일컬어진 것으로 이미 기뻐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뿌리는 자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열매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두는 자의 기쁨이죠. 결국 뭡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대로죠. 이게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기업은요 루스의 희생의 열매인 아들로서 이어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명의 회복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이 되고 나오미의 기업이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나오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루스의 희생으로 얻어진 열매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나오미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래간 얘기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면 그게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희생 덕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수고하시고 주님이 고생하고 주님이 희생한 그 열매, 그 복을 우리가 공짜로 거두고 챙기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희생도 아니고 주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살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구원을 그냥 구원 말하지 않고 큰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구원. 큰 구원은 작은 구원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구원의 비중이 넓고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 그분의 고통 그분의 죽음으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큰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무시해버리고 구원 앞에서 우리의 공로와 희생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했다 떠들어버리고 장로가 내가 희생했다 떠들어버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떠들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큰 구원을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공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걸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두어서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수고했노라 내가 고생했노라 내가 희생했노라 내가 일했노라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나오미가 루시 낳은 아들을 보면서 내가 수고해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나오미 진짜 나쁜 사람이죠. 루시의 수고와 희생을 자기의 것을 가로친 아주 나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쁜 행위를 교회가 주님께 서슴자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우리의 수고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아주 나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헤매는 내가 은근 많이 해서 교회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 이게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봉사, 여기에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의 희생과 피 흘리신 그 수고로서 이 은속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돈으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은속교회는 돈이 있어 운영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돈이 아니고 주님의 희생으로 굳게 세워지고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세우고 유지는 그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단지 종교를 가진 인간의 모임으로 그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은속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인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 마음으로 모일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르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서에 나온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으로 끝쳐지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레스. 베레스의 모친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이 누구냐? 뭐 제가 뭐 수없이 말했으니까 알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여자였죠. 그 다말 역시 스스로 창녀로서 행세한 그 희생으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들로 시작을 한 족보가, 룻기 족보가, 그리고 다윗으로 족보가 끝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윗 가문, 그건 역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여인의 희생으로 유지가 된다는, 이게 룻기의 족보가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희생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으로 끝나는, 주님의 오시는 그 가문 다윗으로 끝나는, 결국 예수님의 가문은 주님의 족보는 희생으로서 유지가 되어진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은 나오미는 룻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오미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룻을 희생케 하신 룻의 희생의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입니다. 딱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 말씀을 두고 한번 되시어보세요.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이 있거나 또는 후에 뜻하지 아니한 괴로움에 처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에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괴로움에서 하나님께로 분명히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았다, 이걸 배우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괴로움이, 징계가 그 당시에는 절대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슬픔은 눈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결국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 대한 끊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괴로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탈령할래야 탈령할 수 없는 훈련소예요. 여러분이 어디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거나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나 도망쳤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었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그 의에 그 평강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자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자는 괴로움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 희생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희생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항상 이걸 자각하며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좀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맙시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희생은 절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 대해서만, 돈에 대해서만 절실해질 뿐이라 그 말입니다. 들어간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돈에 절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늘의 것을 좀 보고 살아가자고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였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주일하고 그냥 왔을 뿐입니까? 그런 그분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왜? 와봐야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도 그냥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냥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뿌려진 것을 공짜로 거두고 있는 그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제발 좀 하늘의 생명에 그 천국에 목이 마른 대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 단 1분만이라도 주님의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해봤으면 좀 그런 절실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 버립니다. 너무 느긋해요,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더불어 싸워 계시는데, 한탄하시는데,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고 마음 느긋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좀 뭔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엉터리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줄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하늘의 생명을 공짜로 받아 챙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희생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다 이런 말만 버젓이 내뱉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틀고 주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 사랑 뭐 이런 걸 말마다 그칠 때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수준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볼 때 그때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내가 내뱉고 있는 그 말처럼 내가 주님의 희생과 은혜로 살고 있는가. 제발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라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오면서 우리에게 못난 거 어리석음을 찾아내고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내세우지도 마시고 예수님 희생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 괴로움과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실망할 수 있는 게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주님만 자랑하자. 예수님의 희생만 높이자. 그게 내 할 일이다. 그게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을 미처 알지를 못하고 많은 경우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으로 마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교통되는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멋대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움 속에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열매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공짜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등한시하고 그 생명 가치를 발로 차버리고 항상 우리의 간절함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불의함과 못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를 더듬어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희생이 절실하신 저희가 되게 하시고 희생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희생이 증거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때문에, 희생 덕분에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희생을 아는 신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